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기를 바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격 전체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사고방식과 삶의 틀 자체를 교정하는 말씀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장 우선하는 은혜가 성령의 조명하심의 은혜이기에 이 시간 우리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셔서 주의 말씀의 어떠함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에 설복당할 수 있는 이 놀라운 복에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부분의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기 위해서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우선적인 삶의 자세는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는 물론 꼭 필요하고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또 인내로 말씀을 지켜서 결실하는 이 삶의 자세와 태도야말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고 또 사도바울이 말한 바대로 갓난아이들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자들을 사모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삶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이처럼 말씀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겠다라고 하는 자세만으로 잘할 수는 없습니다. 신자에게는 말씀을 순수하고 또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태도와 함께 자신이 받아들이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특별히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성도들 중에 보면 성경 말씀을 전심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자세는 돼 있는데 반해서 시대 정신을 분별하지 못하는 분별 갖지 못한 분들이 있고 이와 반대로 예리한 지각을 사용해서 시대 정신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각 사람들의 신학 사상을 정죄하는 일들은 잘 하면서도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의 내용에 자신을 내어 맡기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은 다 바르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면서도 동시에 착하고 좋은 마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아이들처럼 엄마 젖을 전심으로 빨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자세와 함께 거짓된 속임수와 철학과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라고 하는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오늘 본문은 우리한테 매우 귀중한 깨달음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바대로 당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주의 날이 곧 임박했다. 이 말씀이 좀 우리가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미 이르렀다라고 말했는지 과거형으로 말했는지 아니면 임박했다라고 말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대개는 임박하게 주의 날이 곧 임했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어쨌든 이런 이유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이 흔들리기까지 했고 두려워하는 정서를 갖기까지 했습니다. 시대마다 항상 이런 임박한 종말론으로 인한 혼란 현상은 늘 있어 왔던 일이죠. 그래서 교회 2000년 역사를 살펴보시면 시대마다 주의 재림이 임했다라는 이 사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된 가르침에 농락을 당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자체가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요. 그 다음에 사탄은 거짓의 용으로 끊임없이 믿는 자들까지라도 미혹하는 이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면 그러면 교회는 안전하냐? 교회가 안전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것대로 교회는 안전한가 하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는 진리와 진실만 드러나야 될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이단의 온상이 교회지요. 다 우리 가운데 있다가 나간 사람들이 다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속한 백성의 자리에 있었던 건 아니지만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한 교회를 이루고 복음의 도리를 따랐던 사람들이 나가서 이단 사설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교회라고 해서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으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 때문에 미혹의 현상은 세상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런 미혹의 현상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거짓된 세상 그리고 사탄이 거짓으로 무장해서 거짓을 진리로 가장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속적 요소로부터 교회조차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혼란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더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거짓 선생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가져다 주는 바로 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동서신하면 야고보서로부터 시작하죠. 그죠? 야고보서, 그 다음에 베드로전후서, 요한서신, 유다서 이런 것들 가지고 되게 공동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공동서신을 읽어보시면 예외 없이 거짓 교사, 거짓 선생의 가르침에 주의하라고 권면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도 마찬가지죠. 신명기를 읽어보셔도 거짓 선자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2000년 동안 건재하고 있지만 교회는 끊임없이 거짓 선생들과 거짓 교사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했고 그들이 전하는 잘못된 해석과 가르침 때문에 성도들이 미혹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고 지금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과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중과 교인들이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왜 농락을 당했는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영어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세 가지 방식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혹은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권위의 호소에서 그들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전했기 때문에 더욱더 대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가르침에 미혹당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영으로나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대살로니가전서 5장을 살펴봤지만 사도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따라서 대성령 교인들이 이런 말씀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령과 예언을 소멸하는 이 죄를 그들은 두려워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대성령 교인들에게 내가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주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말했으니 그들이 이런 가르침에 휘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992년 12월 28일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말했던 다미 선교의 이 사건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제가 1989년에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89년 후반부터 90년 초반까지 대전에서 전도여행을 했는데 그때 다미 선교에 속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다미선교의 수장격인 이장님 목사한테 사람들이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다 뭐냐면 뭐 꿈이나 환상이나 혹은 계시로 주님의 재림의 날짜를 다 통보하는데 그 날짜가 똑같이 1992년 10월 28일에 일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상당히 순수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런 식의 루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할 때 휘둘리지 않을 사람이 없죠. 대성과 교인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짓 교사들이 어떤 루트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말로나, 이것은 뭡니까? 내가 어느 사도로부터 이런 가르침과 이런 설교를 들었어 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주의 날에 임했다라고 대성과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물론 참 사도가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모종의 권위를 사도들이나 혹은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에게 두어서 그 사람들의 권위를 가지고 이 말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죠. 요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교회 안에 상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도 신분이 높은 분들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선교사가 되는 일들이 나타나죠. 특별히 그랬을 때 훨씬 더 그분들의 가르침과 영향력, 그 파급 효과가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주중 대사를 지낸 분들, 그 다음에 대학 교수를 지내고 무슨 은사사역을 한다는 S 장로님 같은 분들, 뭐 등등 이런 분들이 더더욱 영향을 발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위와 권력의 그 권력의 탁월성 때문이죠. 이런 것처럼 어떤 사람의 권위에 호소하기도 하고 누가 그랬단다라는 이런 말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울 일행으로부터 받았다라고 하는 편지와 같은 것으로 그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았는데 주의 날이 이미 임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 편지는 어떤 편지입니까? 진짜 편지가 아니에요. 위조 편지입니다. 그래서 3장 17절을 가보시면 바울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고 말했죠. 왜 친필로 나중에 씁니까? 자기가 직접 쓴 편지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은 당시 위조 편지가 돌아다녔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를 보면 위 이시도리안 문서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게 거짓 편지예요. 뭐 도마복음, 그 다음에 유다복음 하면서 그 위경들이 있고 외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근거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었고 이런 자들의 가르침에 대성과 윤들이 농락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 루트를 통해서 농락을 당했는데 어떤 루트를 통해서 농락을 당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대종학윤들이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의 정서까지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역사 가운데서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가 찰스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1874년에 처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세상이 끝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종말이 오지 않으니까 1914년에 종말이 올 것이라는데 종말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러자 그 후계자 러더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1914년 10월 1일 날 주님이 실제로 재림했는데 눈으로 보는 방식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안상홍 증인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이단들이 나중에 다 뭐라고 말해도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또 다른 말로 다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단들은 재림에 대해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이 생에서의 삶은 허무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불어넣게 되고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죠? 일반적인 삶을 정죄하고 허무한 삶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3장 6절에 이런 말이 나타나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했죠. 왜 이런 일이 나타났을까요? 임박한 종말론 이제 재림이 임했는데 우리가 뭐 직장생활하고 결혼생활하고 사업하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르게 그냥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성과의 교회는 이러저러한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대선이가 후서를 써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1장을 살펴봤지만 1장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들의 믿음에 자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3장의 내용은 게으른 자에게 하는 권면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바로 2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 2장이 대선이가 후서의 몸체에 해당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런 상 가운데 있는 대선교회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대선교회 교인들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를 통해서 주시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교훈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가르침에 농락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내용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지요? 사도 바울이 대산역과 있었을 때 이미 주신, 이미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 자신이 대산역과에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쳐 줬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명히 종말에 대한 교훈을 줬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라기보다 주의 없는 신앙생활의 자세 문제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억력이 정말 모자라서 그 내용을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긴 하지만 그러나 주의 깊게 말씀을 듣고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면 그 말씀의 어담을 알 수 있는데 대성회 교인들은 이런 주의 깊은 자세를 갖지 못했고 이미 사도 바울이 대성회가 있을 때 가르쳐 주었던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별했더라면 분명히 잘못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인데 그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주의 있게 받아들이지 못한 탓에 결국은 거짓 선생들의 가르침에 농락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대성회가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이나 특별히 대성회가 전서를 통해서 거짓 교훈을 분별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먼저 받았던 가르침에 속히 떠나버렸던 것이에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도 바로 이런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도 바로 그것이었죠. 사도울이 먼저 전했던 복음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히 떠나, 너희가 이같이 속히 떠나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미 바울이 말했던 복음에 그들의 마음의 무게중심을 거기에 두고 신앙생활을 했으면 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주의해야 됩니까? 늘 새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책이나 혹은 이번 주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으셨거나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데 만약에 그 가르침이 제가 오늘 저희 교회에서 하는 가르침이나 그리고 제가 16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왔던 그런 가르침과는 생판 다른 듣도 보도 못한 무슨 그런 가르침을 했다면 저는 단언컨대 그는 분명히 이단일 것입니다. 우리가 수련회 때 말씀을 듣긴 했지만 여러분이 들었던 말씀이 다 생소한 말씀이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다 들었던 말씀이지만 그 내용이 좀 더 구체화되고 더 분명해지고 더 견실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말씀을 우리가 들은 것이지 우리가 전혀 몰랐던 생판 부지한 생명 부지한 그런 말씀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새로운 어떤 가르침 이전에 듣도 보도 못했던 어떤 가르침이 들어오면 이미 그들이 받았던 말씀을 가지고 분별했으면 되는데 이들의 약점이 무엇이었는가? 사도 바울이 이미 대선교회 있을 때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 그리고 이미 써보낸 대선교회 전서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 견지하는 그 말씀의 내용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더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써보낸 편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이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분별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랬죠? 거짓 교사들이 교묘한 술수를 쓰든지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든지 내가 다 당신을 사랑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라고 말을 하든지 아니면 매우 그럴듯한 논리를 제시해서 말씀을 전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바리 전한 말씀이라고 설득하려고 했든지 아니면 사도바리 써보낸 편지가 아님에도 마치 권위 있는 말씀처럼 날조해서 봐 여기 봐라 이 사도바리 편지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설득을 한다 할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내가 너에게 이미 전했던 그 말씀과 다르다면 너희가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항상 착념할 필요가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이 말씀을 수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말했잖아요. 5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과 5장에서의 문제가 무엇이었죠? 아직 재림이 일어나기도 전에 형제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대체 이 죽은 자는 어떻게 되는가라고 의구심을 가졌죠. 그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사랑하는 가족과 형제와 친지들 함께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절대로 슬퍼하지 말라. 그리고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낮의 아들로 빛의 아들로 살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이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그냥 견지하며 살았더라면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관계없이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 이런 기반들을 그들이 그냥 스스로 다 발로 차버리고 새롭게 주어진 임박한 종말론에 그들의 마음이 기울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설교나 가르침이 아무리 신비롭고 경건해도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계시의 범위 바깥에 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 말씀이 얼마나 내가 은혜로웠느냐 얼마나 마음이 뜨거웠느냐와 관계없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길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강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강해 설교를 하면 어려운 본문을 피해 나갈 수 없죠. 보통 오늘 본문 같은 이런 본문들은 잘 그냥 여기저기서 설교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하다 보면 대개 이런 본문들은 그냥 좀 제외합니다. 보통 은혜로운 본문들, 뭐 기도하면 응답 받는다든지 아니면 창세기의 내러티브, 좋은 어떤 이야기거리들, 뭐 이런 것들 가지고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게 되거든요, 누구든지. 근데 강의 설교를 하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는 어떤 본문도 지나들일 수 없다는 면에서 유익이 되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또 어떤 유익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 전 말씀을 다 듣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유익한 점이 뭡니까? 해석 능력을 자연스럽게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의 설교의 모본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해석의 근거들, 해석의 기재들을 내가 자연스럽게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내가 갖추어서 어떤 말을 딱 전하면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주의적인 해석 방법에 치우쳐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사람이 넬슨 다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하면 본문 1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그 다음에 그 앞에 모임이라는 표현이 나타나지요. 이거를 두 가지로 해석해서 주님의 재림을 이중 강림으로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대사관에서 사장을 살펴봤잖아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죠. 이게 첫 번째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고 있는 동안 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죠. 다시 그래서 지상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대주의 종말론의 가장 기본적인 골격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이단들이 전하는 모든 종말론의 골격이 거의 이것입니다. 왜 이런 쪽으로 기르게 되죠? 바로 이 성경 해석 능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순진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그냥 읽어버리니까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에 착념해서는 안 되고 이미 주어진 계신 성경에 착념하고 성경에 전착하되 특별히 우리는 교부들의 해석, 사도들의 해석, 개혁자들의 해석 전통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린 바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겠다라고 하는 마음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좋겠지만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순전한 마음만으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뭐 요리 문답 이런 거 뭐 기독교 고전 읽기 뭐 이거 하지 말고 그냥 순전하게 성경 읽고 신앙생활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럴 수 있는 형편과 처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내용들을 참고로 올바른 해석의 전통을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밖에 없고 더더욱 그런 환경, 다시 말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환경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말해도 그러면 순수함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각 사람들의 마음, 각 사람들의 생각과 견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매우 주관적이기 때문에 어떤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무엇은 맞고 무엇은 아닌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순수함의 내용이 뭔지를 설명할 수 있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단순히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순진한 생각이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해석력을 키워야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제대로 신앙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대성교인들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있는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의 있게 보시면 두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그래놓고 먼저 무슨 일이 있다 그랬습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일이 선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일이 뭡니까?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배교라는 말은 떠나가는 것 혹은 물러가는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한 떠나감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떠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진리로부터 떠나간다. 진리로부터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뭐라고 배교를 설명하는가?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적 신념을 버리거나 혹은 그 신념을 버리고 다른 종교적 신념을 따르는 것은 다 무엇입니까? 떠나가는 것이요. 다 배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여기서 하고 싶어하는 이 배교는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배교가 아니에요. 여러분도 구약 이스라엘에서 이미 배교가 있었습니다. 어떤 배교가 있었습니까? 북이스라엘 왕 아방 때 이스라엘 전체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앙으로 돌아섰죠. 이게 바로 배교 아닙니까?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거 배교예요? 배교 아니에요? 그 역시도 배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이 임하기 전에 나타나게 될 이 배교는 이런 일반적 의미에서의 배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배교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정관사를 써서 이것은 보편적인 배교가 아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어떤 배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배교는 어떤 배교죠? 보통 마태복음 24장을 가리켜서 이 다락방 강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감람산 강화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감람산 강화에 종말의 내용이 나타나죠. 24장은 전부 다 종말에 대한 내용이죠. 저희들이 잘 지어진 성전을 탁 보면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주님 한번 이 성전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자랑했죠. 그러자 주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주님께서 종말에 대한 내용을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미혹하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게 될 것이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말했죠? 그러나 그래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했는가 하면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다라는 이 말은 적 그리스도의 출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성도들에게 환난을 주는 이 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징조인 이 적 그리스도가 출현해야 주님께서 마지막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끊이지 않아도 너희들 절대로 미혹하지 마라. 내가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도 너 거기에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나 혹은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근거하면 주님의 임박한 재림의 근거에서 일어나는 현상 중에 가장 뚜렷한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이 대대적인 배교 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배교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어느 날 갑자기 배교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배교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조금씩 조금씩 진리가 왜곡되는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배교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뭐 다른 이단 사설을 막 전할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 내용을 전했다가 저녁에 막 임박한 종말론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진리가 조금씩 조금씩 왜곡되고 가속화되다가 그 다음에 진리의 왜곡이 불러들이는 마지막 종점이 뭐냐? 이게 바로 배교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배교가 진행되었습니까?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어떻게 진리가 왜곡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시대의 사상이 진리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 중요한 사상임을 알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사상은 다름 아니라 계몽주의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신본주의적 사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림을 그리든지 그 다음에 예술을 하든지 작곡을 하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다 신을 노래했고 초월 영역을 그렸고 초월 세계를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어떻게 됐죠? 화폭에서 초월은 밀려나고 자연이 들어오게 되었죠. 인간 이성이 왕노릇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뭐가 선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계몽주의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났잖아요. 자유, 평등, 박애. 특별히 이 자유를 매우 중요시하지 않습니까? 무엇으로부터의 자유입니까? 과거로부터의 자유, 신으로부터의 자유, 그 다음에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 이게 바로 계몽주의 사상의 근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에는 이성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가치 판단의 권위는 신적 권위가 아니라 인간의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 같은 거 필요 없고 네가 노력해야 돼. 무슨 기도하고 있나? 기도는 그것은 자기 변명과 핑계를 대는 사람의 합리화일 뿐이야. 열심히 일해야지. 아니 주일날 공부해야지. 이게 다 뭐예요? 이게 다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계몽주의 사상이 시대 정신이 되어서 두 가지 결과를 만들어내었는데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람의 생각에서 완전히 퇴출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거할 영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도 인간의 이성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이성이 왕노릇하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성경도 무슨 Q 문서, 무슨 E 문서, JDP 문서 그러면서 이게 전부 다 짜짓게 된 것이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들어오게 되고 정상적인 신앙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 사조가 독일에서 유럽으로 그 다음에 미국으로 한국으로 들어온 결과인 것입니다. 계몽주의 사상과 함께 진리의 왜곡을 초래하게 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죠. 현대 이후에 라고 하는 그런 사상입니다. 사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은 계몽주의 사상을 깨고 나온 사상인데 계몽주의 사상을 깨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반기독교적인 사상이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왜 이 사상이 대두되게 되었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을 벌이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심각한 회의가 초래되었죠. 원자 폭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수십만 명 죽이고 그 다음에 유태인들 인종 청소를 해버리고 그러면서 인간 이성에 대한 깊은 회의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래서 1960년대 미국의 히피 문화나 그 다음에 비틀즈 그룹에 환호했던 그런 사람들이 다 어떤 영향을 받은 거예요? 바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절대 진리는 없다. 절대 가치는 없다. 다 그 헛된 것이다. 오늘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의 사람이 다 함락당했습니다. 요즘에 리우 올림픽이 환창인데 뭐 좀 보고 싶지만 맨날 이게 밤에 하니까 잘 볼 수도 없지만요. 제가 이제 리플레이를 때로 보면 선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에 하나 그 기업 선전을 이미지 하나 기업 홍보하는 선전을 제가 봤거든요. 거기 여러분들 다 보셨죠? 뭐라 그래요? 주인공이 세상에 정답은 없어. 내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이게 하나 기업 이미지.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극치입니다. 절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뭐가 정답이냐? 내가 선택하는 게 정답이지.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이게 정답이지. 그래서 그 사람 왜 죽였냐? 그러면 그냥 안 입고 와 보여서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자율적 자아가 그 자리를 대신한 거예요. 내가 하니까 좋더라는 거죠. 내가 하니까 기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정신 안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런 시대 정신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없으면 바로 이 대장과 교인들처럼 잘못된 사상과 가르침에 휘둘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다고 하지만 그러면 교회는 어떤가요? 이 세상은 계몽주의 사상과 포스트모더니즘 사상으로 해서 진리가 왜곡된다고 하면 교회는 그럼 괜찮습니까? 교회도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긍정적 사고방식, 실용주의, 주술주의, 심리학, 종교다원주의, 상황윤리, 신비주의 등등 각종 잘못된 사설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홀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은사집회한다 그러면 거기 참여하고 그 다음에 한국 교계가 이 샤머니즘적인 기복주의인 신앙생활에 쩌들어 있으니까 이거 아니다라고 막 때려버리니까 또 다른 또 극단으로 가버려서 율법 폐교론주의로 또 치우쳐버리고 그래서 제가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계추처럼 진자운동처럼 이렇게 흔들리는 역사라 그랬죠. 중심을 잡는 역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늘 정점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는 항상 이쪽 저쪽으로 치우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어느 한 곳에 딱 천착해서 그 자리를 딱 지키고 있으면 좋겠지만 이 거대한 이 사회 시스템과 이 시대 사상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요동도 하지 않고 딱 정중앙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폭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점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이 시대 문맥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 가운데 신앙의 선배들이 드러내었던 그 표지들을 우리가 보고 그 표지를 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신앙생활을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내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믿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만으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복음이 어떤 타협과 변경도 없이 제대로 선포가 됩니까?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복음에 물을 타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구도자 예배로 전락되어서 믿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하잖아요. 전도가 정말 주의 영광을 드높이는 그런 수단이 되었습니까? 빌립보서에 나타난 바대로 바울이 옥에 갇히니까 서로 내가 잘났다. 이때다. 바울이 없을 때 내가 열심을 내어가지고 한번 깃발 한번 들어보겠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인간적 열심으로 전도왕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환경 안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시대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잘못된 철학과 속임수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개혁교회를 지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개혁되어져야 되는 필요성이 우리 인간 죄성이 갖고 있고 타락한 세상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정도면 되었지라고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를 깨끗이 해놓으면 항상 깨끗한 대로 유지되는 법이 없고 항상 먼지가 쌓이고 고장이 나지요. 이게 물리적인 법칙이긴 하지만 우리 영혼에도 적용이 돼요. 그냥 순수한 상태로 가만히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바울이 가르침을 통해서 뭘 알게 되죠? 이 배교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사람이 출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두 번째로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사실을 강조하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감람산 강화인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과도 일맥상통하는데 거기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라는 표현이 나타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다 보니까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이 불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불법이라는 이 본래 단어가 아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아라는 말은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는가 하면 lawlessness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 법이 없다라는 단순히 율법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라기보다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법의 사람은요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4절 이하를 보시면 뭐라고 말하지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은 어떤 성전일까요?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는데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어진 그 성전을 가리키는 것인지 물리적인 위치로서의 그 성전을 진짜로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지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볼 때는 비유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가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를 숭배하는 자리에 세우고 그 다음에 조직화된 권위를 사용해서 자기를 보여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출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단들의 종국이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두 감람문 중에 한 감람문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은 불법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역사 가운데 정말 존재했던 불법의 사람이 누구였는가? 보통 BC 2세기 때 존재했던, 그러니까 헬라 나라가 있다가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분열되죠. 그때 한 나라를 차지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라고 우리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에피파네오, 파네오, 그러니까 드러내 보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제우스라고 제우스의 현현이다, 현신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그 신전에다가 돼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멸망이 가장한 것이 거기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표현이다.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은 불법의 사람은 BC 2세기 때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것은 적어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떤 존재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과연 그가 누구겠는가라고 할 때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갈리굴라와 같은 로마 황제였다. 그 다음에 교황이었다. 그 다음에 또 뭐 공산주의자 스탈린, 레닌과 같은 사람이었다. 등등 그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는 그가 정말 불법의 사람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타나요.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이 달리 아무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의 교황 역시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교회 머리가 될 수 없다. 교황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및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에 비하여 자신을 높이는 젖 그리스도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교황을 가리켜서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과연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틀렸느냐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틀렸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한 번 성취되는 말씀으로 해석하기보다 여러 대에 걸쳐서 적용되는 말씀으로 해석하면 교황이 곧 불법의 사람이라고 해석한 것을 잘못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있어왔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든지 갈리굴라 같은 황제라든지 아니면 로마 교황 같은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불법의 사람 그 자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 불법의 사람을 가르치는 마치 예표적인 인물로 볼 수는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사도벌의 관심은 재림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날 현상이에요. 바울은 지금 거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대대적 배교사건이 나타난다는 것,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는 것, 그 다음에 재림이 임한다는 것,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반역의 시기를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말하고 싶은 것이지, 불법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였느냐, 거기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나친 관심을 거기에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제대로 된 분별력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서 그들이 쉽게 마음이 흔들렸고 두려워했다 그러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의 별명이 뭐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입니다.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의 관용적 어법인데 예를 들어서 그는 피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그는 전쟁을 많이 치른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이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의 운명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니까 누구를 가리켜서? 가로 유다를 가리켜서 멸망의 자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내용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요한 계시록에 나타나잖아요. 오늘 저녁에 강사님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실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쨌다는 것입니까? 저한테 여러분들 좀 묻고 싶죠? 그런데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두 가지 교훈을 드리고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교회 역사는 진리가 드러나는 역사이기도 하지만 진리가 왜곡되는 역사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인식을 분명히 가지셔야 돼요. 이것은 7절에도 나타납니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한 게 지금으로도 2000년 전인데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7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기 전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즉 그리스도의 현재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의 사람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기 전에 은밀한 방식으로 불법의 비밀이 활동한 일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했을까요? 분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이고 특별히 경건을 가장해서 진리를 가장해서 선으로 가장해서 비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불법의 비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진리가 드러나는 역사죠.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면서 계시의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났죠. 그런데 또 어떤 역사가 나타났어요? 계시의 빛을 가리려고 하는 무수한 시도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무슨 다빈치 코드니 무슨 뭐 도마 복음이니 이런 뭐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이슈가 되는 이게 그냥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그런 뉴스를 띄우는 거거든요.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 역사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주님 말씀했잖아요. 원수들이 가는 곳마다 가라지를 부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거짓 선생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말씀했잖아요. 이러면서 치명적인 대적은 교회 밖에 있지 않고 항상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주일 낮에 한번 설교 듣고 그냥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공예배 나오시고 교리임답 공부하는 시간에 나오셔야 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그 다음에 기독교 고전들 읽어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잘못된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또 교회가 건강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당회가 왜 존재하지요? 당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제가 다 돌아볼 수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기 위함이 첫 번째죠. 신방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교리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장로님들, 집사님들 또 여러 성도님들이 신학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강한 거죠. 가장 혼자만 눈 부릅뜨고 있고 전부 다 잠자고 있으면 운전하기 힘들죠. 아내가 깨어있고 아이들이 농담도 해주고 노래도 불러주면 운전하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함께 거들어주고 함께 말씀을 알아가는 일에 함께 마음을 합하면 교회가 각성하고 깨어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깨어있는 지성으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했잖아요. 제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랬죠. 왜 그렇다 그랬습니까? 그들은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이라 그랬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6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7절에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6절에서 말하는 막는 것은 무엇이고 7절에서 말하는 막는 자는 또 무엇입니까? 신학자들이 이거 풀면 상금 준다 그랬어요. 매우 수수께끼와 같은 말씀이어서 도대체 막는 것은 무엇이며 막는 자가 무엇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바울과 복음 전파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속 권력을 갖고 있는 정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라고 이해가 됩니다. 다니엘서 10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오기를 원했지만 3주 동안 바사 왕국의 왕자가 있었죠. 그죠? 이때 맡고 있었는데 미가엘이 보호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10장 21절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직 내가 먼저 진리의 글을 기록된 것으로 내게 보이리라.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항할 자는 너희 군주 미가엘 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계시록도 가보시면 천사들이 영락없이 등장하는 것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어떤 존재인지 저는 천사로 생각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 이 막는 자를 옮길 때까지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옮겨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과 능력 가운데 있다. 그러니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거나 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늘을 잘 사시면 돼요. 그렇죠? 뭐 거창한 계획 세우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신앙생활 잘 하시고 또 내일 닥치면 또 하루 신앙생활 잘 하시면 되는 것이지 뭐 특별한 무슨 대책이 강구되어져야 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처럼 진리의 왜곡 현상, 배교가 가속화되고 그 다음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이니만큼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속임당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으면서 우리 끝까지 천국 길에 함께 들어가는, 또 그래서 좁은 길로 함께 들어가서 결국은 천국 문에 함께 입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어떻게 분별해야 되고 또 어떻게 이 시대를 이겨내야 될 것인지를 교훈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착념하지 않고 이미 주신 계시의 빛에 비추어 오늘의 시대 현상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미혹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고, 선 줄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적용해서 늘 깨어 경상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시고, 시대를 또한 거스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연산교회 교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주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의 비밀한 뜻들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심지를 경고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셔서 어떤 회유와 핍박과 환난과 미혹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신 자로서의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함께 좁은 길을 걸어간 동무로서 깨동무하면서 그렇게 마지막 천국문에 입성할 수 있는 귀한 복을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조국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